요즘 비정규 전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의원이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거점을 형성하고 이렇게 투쟁도 하고 여러 가지 노동조합이라는 일반 노동조합 원칙에서 쟁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쟁의에서 임금 인상이나 여러 가지 투쟁들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미국 노동자와 노동조합 아니면 이제 한국에 있는 한국 노동자 혹시 갈등이나 혹여 그렇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뭐 이런 현상들이나 일들이 좀 있는지 요즘 물론 이제 지금 당장 구호라고 하는 것이 이 노동조합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합법화 이전에 예를 들면 그런 단속과 추방이라고 하는 문제 단위 정치적 점에서부터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만들어지면서 현장에서 이런 투쟁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그런 그 쟁의와 공동 투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뭐 그런 게 많지는 않고요. 아니면 그 상황이 그런데 뭐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미조동자 상황 사건이 있어서 그 현장에 이제 사망 사건 관련해서 사망 사건 관련 산재분들을 풀어가는 속에서 사장 그 사찰하고 이제 단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조동자 대표를 선임을 받고 했는데 이제 그 공장에는 그 아줌마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조 노동자를 제외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약이 끌었던 문제가 미조 노동자 내부에서 갈등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 한국인 아줌마들의 처벌 상태는 한두 달이었는데 미조 노동자들은 6개월째 이렇게 처벌된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노동자는 하나 정직소에 같이 가야된다는 문제를 설득을 했었고 그래서 어쨌든 그 한국인 아줌마들의 문제 공장의 근무 조건 관련된 문제에도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몇몇서 조청을 진행했던 기억이 나는데 4년 전인데 아쉽게도 이제 그런데 결국 보면 사장이 고의적으로 부도를 냈습니다. 부도를 내고 비서도입니다만 부도를 내고 제가 있는 그 선방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방이 좀 많았습니다. 그 두 번째는 그 최근에 있던 일인데요. 한국인 아주머니께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셨는데 이미 그 공장에는 우리 이노동자 조합원이 이제 조합원을 가입이 있었어요. 좀 아시겠지만 이 노동자들은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더라도 공개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활동을 하지만 조합원 신고를 공개를 안 하는데 이제 그 공장에 이제 굉장히 쟁점이 됐는 게 점심 식사를 안 주는 문제였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것도 다 안 주는 게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사람 뒤로 만 사람 급식을 안 끊는 문제예요. 그래서 밥도 갖고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뭐 밥의 문제도 있지만, 미조동자들의 근무 조건 관련해서, 이제, 사장업 교수 하면서 한 3개월 동안 끌었습니다. 그래서, 미조동자들의 노동조건도 포함해서 이제 진행했던 게 있고요. 또 하나의 사례는 이제, 최근에 이제 금성노조가 금성공단에 이제 신규 사업장을 조직을 하는 중인데, 공전에 이제 미조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역으로, 한국 노동자들, 그 정주 노동자들 조합원들한테 이 노동자 문제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문제를 지금 계속 같이 하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두 번째 사례 공장에서도 이제, 공장 실패를 하고 이제 투쟁을 받으니까 사장이 이제 한국 그 노동자들은 다 퇴근을 시키고 거의 만족 상태에서 이전노동자들만으로 이렇게 공장을 돌리고 만들고 오셨습니다.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대세투입 문제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건설현장의 문제만 아니고, 이제, 사실은 흔히 있는 사업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규로 조직한 그 단사에서는, 어쨌든 이게 이제 노동자 투쟁이 시작되면, 포함한 이전노동자들도 대체적으로 투입하러 하고, 공장도 이렇게 권한 것이 권할 것이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사전에 확장한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이제 조직을 하고 공동의 그 내용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다만 또 뭐 제가 지금은 정성호 노동조합을 떠나와서 다른 일을 발표하니까 자세한 내용도 보고 그런 식으로
질문이 아니라 바로
예 참여하시죠.
저는 이 문제에서 교육성 정책을 보지 못합니다. 그 비원주 동지가 무주공자들의 주체성 그것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는 이제 공동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유주노동자들에게 정말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방어막이 있어야만 뭔가 유주노동자들이 자신들 스스로 주체화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방패막, 울타리 이런 게 유주노동자들, 유주노동자들 장애들 무엇이든 그런 좀 단단한 방패막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즉 올해 2월 11일에 여수 동호대에서 불량 10명의 주민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부는 단속을 계속하고 있고 외국인 보호소에 이주노동자들이 지금 갇히고 있는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주노동자들이 사실 다들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훨씬 잘 아실 텐데 그 엄청나게 열악한 장시간 그 정말 열악한 그 작업장인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이 되고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게 너무 어려운 조건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불법 체류자라는 그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조건 때문에 저는 당장 단속이 100% 중단되지 않아도 지금보다 단속의 수위가 한 2, 30%만 낮아져도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주노조가 됐든 뭐 금속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즉 뭐 공장에서 일할 때나 길거리를 다닐 때나 언제 어디서 자신이 잡혀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과 공포 속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화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라는 거죠. 전 그런 점에서 그 운동에 어떤 단위가 됐던 간에 어떻게 더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그냥 지금보다 저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중요하다. 방식이 뭐가 됐든 간에 이주 노동 그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그런 운동에 실질적으로 동원이 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그것이 뭐 민주노총 산하의 현장 조직에서 출발을 했던 아니면 중앙에서 출발을 했던 어디서 됐든 간에 훨씬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 원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건설 법에 불법 다단계 합법으로 그게 지금 펼치고 있는 그리고 월급제가 아니라 일용직으로 건설 노동자들이 일을 해야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거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원인이기 때문에 사실 건설 연맹이 그것에 주력해서 투쟁을 하고 계신 거고 저는 그런 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중 노동자 문제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그 점을 좀 더 강조를 해야 한다. 명백하게 건설연맹이 그 불법 다단계 협의 폐지 운동에 훨씬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그런 실천을 해왔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던 몇몇 그런, 이제, 무분별한 노동자 기준 인력 도입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기준 노동자들로서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단순한 오해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구경북 사례를 보셨는데 만약에 대구경북 지역의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다른 지역의 한국 건설 노동자들이 그 지역에 들어온다면 그걸 반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반면 사례로 그러니까 그 기업주들이 노동자들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조직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주노동자들을 사용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고 그런 건 계속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 그 모든 다 비단 건설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사실 우리는 연대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 이제 대구경북 얘기를 하셨을 때 그 지역에 한국인 노동자들로 구성된 팀 마을이 들어와서 노동조합을 파괴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노동자들을 설득해서 같이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저는 지금 건설업은 어차피 이쪽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건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고 대세고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그들을 조직해서 쉽진 않겠지만 싸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일단 쿼터를 도입하고 무분별한 도입을 규제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이라든가 다른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과 함께 그 지역에 건설현장에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들을 한 번쯤은 되진 않겠지만 매우 그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어떻게 더 조직화할 것인가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지금 필요한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겠지만 그것이 도로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최하층 노동계급의 그런 삶의질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더 큰 틀의 운동이 동시에 또 진행되어야만 그런 문제도 저도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 수고하신 분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종교건설연맹이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힘들더라도 접근을 해주시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더 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발언에 뭐 건강하게 뭐 검토하시든 답변하시든지
약간 시점이 그랬던 건데요. 왜냐면은 이제 그 팀장님의 말이 이렇게 그 작년이 예를 들면 전문 취업제라고 하는 제도적인 문제를 앞두고 이제 뭐 사실 좀 이렇게 뭐 조직화라고 하는 부분보다 제도 개선이 막 논의되는, 그래서 막 정부 관련해서 법도 올라가고, 뭐, 이런 허용 대상이나 허용 인하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막 이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사실 조직화 여력이 없으니까요. 조직화가 안 되고, 이러니까 일단은 지금 작년에 막 제도나 개선이 막 되니까 이 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수준의 건설에 집중을 조금 이제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방문취업 비자 제도를 반대한다거나 외국인의 도입이 높은 걸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포의 60%가 건설 현장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일정 정도의 그 집중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와 그 다음에 뭐 내국인 구인 노력이나 여러 가지 사실 건설업이 제도를 잘 모르셔서는 되게 거의 제도가 없었어요. 바닥이어가지고.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거고요. 조직화 문제는 뭐 일단 해야 되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뭐 가장 큰 거는 연맹 중앙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결의의 문제도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제 대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러니까 그 지도부가 의지를 가지고 파업 투쟁 때 이용자에 대해서 선전문도 만들고 우리 파업을 하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파업하니까, 대책을, 서로 같이 연대해서 하자, 이런 정도의 선전물도 뿌렸던 조직이라는 거죠, 대구가. 그런데 파업 끝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자본이 확 밀고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문제가 또 이게 복잡해진다라는 지형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더 조직화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건설 현장에 약간 특성을 말씀드린 게, 예를 들면, 지역에서는, 지역에 내국인이든 이주노동자든 상관없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들어오면 막습니다. 지금 저희 건설업은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이주노동자 뭐 한 명 있어가지고 막는 거 아니거든요. 파업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들어오면 막는 거거든요. 그거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를 사수하기 위한 파업권을 뭐 파업권이자 이퀄 노동자인데 그 사소하기 위한 뭐 것이지, 그것에 있어서 어떤 뭐 차별을 두고 내국인 노동자라면 연대해줄 거고, 이주 노동자라서 막는 거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저기 파업하게 행위를 막는 걸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전국에 다른, 그래야 하는 거고, 그런 현장에 그 다른 인력, 다른 지역 인력에 한 내국인 인력이 좋을 때, 그거를 뭐, 그 지역, 그래서 저 사례를 든 거예요. 그 특정 지역에 이주 노동자가 한국인들의 건설 팀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를 위해서 그 지역에 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뭐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다른 뜻을 취하지 않듯이,
그런 취합니다.
그런데 내국인, 다른 곳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을 사태 때 같이 할 거 아니에요. 조직하는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들을 노동조합으로. 왜 우리 지역에 와서 일하는 이렇게 접근하지 않을 거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다르다고 말씀드린 건데,
저 파업을 얘기하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설명드리면요. 건설로 노동자라고 애들 같이 공연을 하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분이 심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건설에서는 지금 그 전문 협회 쪽에다 요청도 하고 해서 지금 촬영을 대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뭐 타지역에서 이렇게 이종합자뿐만이 아니고, 대거 그쪽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어쨌든 이쪽에 있는 온다고 우리가 가시겠다는 의도를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전선을 치고 싸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렇게 지금 거듭되고 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사례를 좀 그 지역운동 차원에서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는 사례로 풀었으면 하면요. 건수로적으로는 좀 주차하겠지만은 건수로적으로 그 고민을 취하는 건 아니고요. 당시에 파업 때 이제 어쨌든 술공화 노동조합에서 이제 제안을 했었어요. 제안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저희 노동조합에는 중국인이 없으면 없지만 지역에 중국인을 대상으로 주로 그 지원 활동하는 단체가 아주 헌신적인 단체 한국에 있어요. 거기서 결정을 해서 거기는 이제 중국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들어가는 인장도 대부분 다 알거든요. 그래서 급히 이렇게 이제 파업에 대한 성공을 번역을 해내고 그래서 그것으로 공개를 하고 이제 했었죠. 그래서 뭐 그것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어쨌든 아까도 제가 전에 잠깐 드렸습니다만 지정노동자들 관련해서든 이런 문제들이 지역의 공동의 활동한 실천을 통해서 이제 풀어갈 수 있는 사례들을 좀 넓혀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때도 이제 같이 모여서 그런 공연들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뭐 성과가 서 훌륭했던 건 아닌데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질문은 아닌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 혹시 강의하는 하라는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이준호회의 현실적인 자기들이 조직하는 것은 동의하고 근데 이분 말씀하면서 저는 다시 강의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민주노동당에서 이준호회 자단을 한다는 것은 좀 어느 정도 민주노동당에서 이준호회 이슈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다시 그 강의하나도 더 민주노총당이나 민주노총도 마찬가지 이준호회 이슈에 대한 그 말만 하는 것만 아니고 그거 또 뭐 여기 다른 말만 하는 것만 아니고 그것이 꼭 필요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례 달라는 거는요. 특히 미국 사례.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저도 이준호입니다. 저 미국이거든요. 미국에서도 이주 이슈에 대한 특히 저 이주 단체들이나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활동했었어요. 당연히 이주노동자들이 자기 주도 역할했는데요. 근데 미국 노총이 특히 이주노조 이슈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어요. 89년에서 그때 있을 때 많이 좀 영향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미국 노총에서 새로 집행부 들어와서 이제 많이 고민하고 이제 이주노조 정책이 결정했었어요. 미국 노총 지도자들이 많이 욕 먹었었어요. 특히 내국인 노동자들한테, 뭐 흑인 노동자들한테 욕 많이 먹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도 탈퇴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집행부가 이것은 이슈가 더 중요하다. 중요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저 욕 먹는다 해도 어느 정도 힘든다 해도 걱정해야 된다. 그리고 입장했었어요. 그거 한 다음에 진짜 저 이주노조 비영리 단체들이 되게 힘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현실은 맞아요. 투쟁은 현장에 공개해야 돼요. 그 투쟁은 그 현장에서 하고 이주노조들이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그 정책이나 무엇인가 그 사회 구조나 바꾸라면 그 사회에서 좀 어느 정도 인정받는 그 한국 사회가 많이 발전되는 게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자도 인정받는 사회 됐대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이 두 큰 조직이 그 이주노조에 대해서 책임있게 해야 된다 그 강의해요. 왜냐하면 그 투쟁은 지역에서 한다 그 떠나서 그 정책이나 그 뒷받침은 그 조직적으로 뒷받침 없으면요. 그 맨날 이주노조 조직하고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저도 건설 쪽에서 지금 친한 부장님이 말씀했는데 제가 이제 이주 사업 제 지역 차원에서 지금 맞추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사례를 보면 말레이시아 건설노조는 이주 조직하고 있어요. 근데 하고 있는데 계속 깨져요. 깨진 이유가 저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그 협약 만들 때요. 만약에 노조 가입한다 그러면 추방만 한다고요. 그때 그 건설노조는 열심히 조직해요. 근데 뭐 이제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추방돼요.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때문에 그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는 그러면 이제 말레이시아 노총하고 또 많은 비영리 단체 그 구조 바꿔야 된다. 왜냐면 그 구조 안 바꾸면 그 우리가 얼만큼 현장에서 조직한다 해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지금 그 진짜 민주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또 마찬가지 민주노총 그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아니고 그 민주노총 3배에 있는 노조 우리 건설연대
네, 금수하고 그것도 책임있게 생각해요. 그냥 지금 최현수 부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건수님은 진짜 논의가 많아요. 싸움이 되게 많아요. 이주 별도 이슈에 대해서도. 저, 되게, 오히려 입장이 너무 다양해요. 근데 그, 저는 진짜 그 생각이, 이 조직들이, 조직, 그 정책이나 그 책임, 안 된다는 건, 얼만큼 현장에서 저 싸움 한다는데요. 이길 수 없어요. 이게 진짜 저 자본회사에서 너무 그쪽에서 다 빨리 움직여요. 보면 돼요.
제가 95년도 그 유네이블 만들고 민주노총을 준비할 때인데 불안 소리 안 했어요. 무조건 천을 가서 책상을 하나 갖고 주저앉아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니까 대의적으로 민주노총의 유네이블을 부르는 것이 그 거예요. 아, 이준웅 감독이 민주노총 하고 있구나. 나중에 이제 민주노총도 어차피 뭐 사무실은 책상 하나 썼지만 뭐 상, 거기 대책위에 들어온 단체는 월 3만원 똑같은 세트하고 낸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걸 느끼는 건, 민주노총이 느끼는 건 이게 분리가 아니라는 기분이 느꼈고, 들어갔던 이유는 제가 이제 독일에서 평생을 이중계약 살면서 느꼈기 때문에 저렇게 이중노동조합을 별도로 만드는 게 반대예요. 노동자는 하나지 않습니까? 어떤 역대들 계급은 하나인데 이게 자꾸 분류하고 특히 와서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중노조 딱 그런데 특히 아까 우리 뭐 김혁동이가 너무 잘 써서 특히는 내가 들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거의 다 썼는데 특히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계급이 하나인데 왜 특화하냐 하는 부분 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해서 느끼는 것은 10년이 넘어갔는데도 센터가 계속 늘어나고 센터가 별도로 오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병적인 운동이거든요. 센터가 다 노조로 들어가야 돼요. 금속이면 금속, 노조 들어가서 센터 역할이 노조 안에 움직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독일 공공연맹은 센터들이 다 그걸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별도로 되고 지금 와서 보니까 노무현 정권이 아주 신자유주의하게 노골적인 부분인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어디서 뭐 농성운단상 목사도 있잖아요. 정부에서 돈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공병이 들어가서 농성을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정부도 아주 그 사단법인 뭐 다문화 열린 재단인가 그쪽에 보니까 뭐 몇 억씩 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부분이 보면 그 사람들이 이사인데 자기들이 무슨 행사를 1800만 원, 1900만 원 또 받거든요. 딱 그 명단 공개한 정부 의도도 재밌겠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여섯 군데에 가서 연락이 뛰었어요. 딱 올라와서 농성을 다고 했어요. 도대체 이게 되겠어요? 정부 돈을 받고 자기들이 행사를 하는데 수행한다고. 안 되는 거죠. 그 저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독일은 55년도부터 들어갔습니다. 이용자들이 그러니까 2005년도에 50주년 행사했는데 보니까 벌써 이태리 문기화가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두 동 꼴로 벌써 이태리 말로 무도 부식이 노무나 이런 것이 나가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에 동포들이나 이용자들이 와서 의식이 노동자 의식인 거 아니에요. 가난해서 돈 벌러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계급적 투쟁을 하라. 웃긴 거 아닙니까?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한참 살면 의식이 변한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노조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노동자들 의식을 심어 교육을 할 것이냐. 또 역으로 한국 노동자들을 어떻게 계급적으로 하나하나 의식시킬 거냐. 이런 부분에 저는 전년부터 해봤지만 정말 민주노총 해도 넘어요. 지금까지 해도 넘어요. 아주 수동적으로 무슨 대체기업은 딱 들어가고 뭐 집회기업은 몇 명 들어가고 딱 하고 저는 이게 건설연맹이나 이런 쪽에 그 부분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노동운동이 어느 날 80만 명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80만 명이 800만이 되는 비정규 문제로 고민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80만을 바꿀 수 있어요? 은근히 그 80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조직관리와 어떻게 챙길 것이냐에 따른 우리들의 지금 노동운동의 이념성 좀 한계가 좀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준홍야 문제도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주적치 연대를 만든다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주적치가 뭐는데 저는 한국의 노동운동 쪽에 또 정치운동 쪽에 최소한 계급적을 수립하고 있는 사회자나 지구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어떻게 깨할 것인지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들도 할 건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다면 전진, 노인 이쪽이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깨할 것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쪽이 정말 내놔야 돼요. 대안을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자파적 시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 이거 질문 던지라고 반응했거든요, 요새. 이 문제는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의 역사를 보세요. 이주 노동자만 모여서 자기들의 권리를 확보하고 한 적이 있는지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도 미국이 어떻게 갖고 해도 계급 사이를 분명히 없어서 진보적 유럽식으로 껴안지 않으면 이거 풀 수 없어요. 비전주의 대학들은 뭐 같은 다 풀는 겁니다. 그 부분에 좀 우리 까지만 위원장이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풀지 않으면 정말 힘들다. 특히 한국의 좌파적 시각 사회와 계급적 이념이 분명한 활동가들은 철저히 이제부터라도 이중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는 것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희망이 있을 것이다.